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더랬어요. 기억들을 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독교 노동관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데 있어서는 그게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기독교 노동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 한글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이야기하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2장 오늘 읽었던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새로운 개정 성경은 번역하기를 경작하다라고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고로 한 30초만 곁길로 간다면 그러면 새로 된 개정성경이 훨씬 낫고 개역성경은 나쁜 것이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개정성경에도 번역이 약간 미비한 점은 있고요. 옛날에 개역성경이 번역이 잘 된 부분도 또 있으니까 정확한 것은 두 모든 성경 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읍시다. 그럴 땐 아멘 한번 해주면 신날 텐데 읽읍시다. 오늘은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두 번째 단어가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15절 끝에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기독교 노동관 넘버 2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조금 제목을 바꾸자 그래서 지키는 지켜야 되는 의무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크게 15절부터 25절까지 크게 놓고 이야기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도 창조하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에게 경작하라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책임인가 하면 일하는 책임 그리고 지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설교가 이제 사실은 피날레가 될 텐데요.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영역은 어디냐 그러면. 그렇죠? 지켜야 되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지키느냐? 지키는 영역은 어디냐라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영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 저는 오늘 간단히 설교를 할 건데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놓고 그러면 지킨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에서 나타난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지난주에 했던 경작하던 것은 가꾸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지키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어디서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킬 때에 쓰여졌어요. 그게 뭘까요? 구약에서부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돈을 지키는 거예요. 돈 지키는 거는 출애굽기 22장에서부터 벌써 등장을 하고 있고요. 돈을 지키다 보면 돈만 지킬까요? 귀중품은 안 지킬까요? 귀중품도 지키게 되겠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도 그게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야기했던 귀중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그 보석들만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귀중품은 오늘날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자동차 같은 거예요.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가운데 한 회사가 딱 한정판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50대만 만드는데요. 그거는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먼저 돈을 받고 나서 파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 이름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차를 팔기로 했는데 그 차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년 전에 미국산 자동차인데 100만 달러예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가치가 막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거는 투자용이 되겠죠. 일단 갖다 놓으면 돈이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그것도 귀중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귀중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귀중품이 또 있겠죠. 보석만 있는 게 아니라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가축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 양, 소떼들 이게 다 귀중품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옷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에 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은 한벌 갖고 살지는 않죠. 한벌 갖고 살지는 않아요. 사실 오늘 저는 양복을 아래와 위, 상의와 하의가 지금 짝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색 옷을 좋아해요. 양복은 회색 계통, 그것도 좀 진한 회색 계통을 좋아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뭐가 이렇게 묻어도 잘 티가 안 나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회색 진한 회색 양복을 잘 사게 되는데 이제 바지를 입고 이제 뭐 넥타이 메고 뭐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올 때쯤 돼가지고 다시 그 옷장에서 옷을 이제 회색이니까 딱 하고 들쳐매고 입고 왔어요.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다가 단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단추를 잠그는데 내가 입었던 옷은 단추가 분명히 두 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러고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벌이 아니라 최소한 두 벌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옛날은 어땠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같은 경우에 보면 시어머니가 입었던 한복 잘 지켰다가 관리했다가 그 며느리한테 이렇게 물려주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지키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예복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밭을 지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앞에 건 다 잊어버리고 이 구약에서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내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누구에게서부터 맡겨진 것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요.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내 것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내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맡겨준 것을 지키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맡은 것, 내 거는 아니지만 내가 청지기로 맡은 것에 대해서 주목하다 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책임지다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어디도 쓰여지게 되는가 하면 파수꾼. 경비 보는 사람들 있죠. 파수꾼들한테도 쓰여지게 되는데요. 문을 지키다, 성문을 지키다, 성벽을 지키다 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경작해라, 즉 돌봐라, 가꾸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켜라, 너가 책임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 에덴 동산이 아 이거는 내 거야 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나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을 지켜나갈 때에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주인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키는 것, 그게 참된 의미의 지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오래 하셨던 분은 아, 이거 우리들한테 하는 소리구나 라고 이미 감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여름성경학교가 마치는 날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에 한 자녀가 왔습니다. 그 자녀랑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이제 1학년쯤 됐을래나 이삭이 또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꼬마 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What are you? 그러는 거예요. Who are you?도 아니에요. What are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조금 야단을 쳤거든요. 그래서 What are you?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m a pastor. 내가 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What is it? 이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한테 네가 좀 가르쳐줘라. 그러고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당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를.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Are you the owner of this building?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오너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너이세요? 우리도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가 방치해둬도 돼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이럴 땐 아멘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일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그 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설령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갖는가 동시에 잘은 모르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어떤 것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 하면 성도와 더불어서 맺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 말고 조건이 붙여져 있는 약속이 있어요. 조건이 붙여져 있는 약속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요구하세요? 너희도 거룩해라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좀 뭐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백성 계약 맺읍시다. 그러고선 우리가 사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그 대신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서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까지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맹매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심각한 단어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길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콩팥을 주시고, 우리에게 심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허파를 주셨어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예요.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아, 혜선이한테 그러는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받은 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장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제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을 가지고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그런 예를 들겠지만, 여러분 그 룰렛 게임이라는 거 아시죠? 러시안 룰렛. 여섯 개 총알로 그렇게 따로 그 총 이름을 뭐라고 그런지 몰라. 하여튼 총 있는데 총알 하나만 놓고 옆에다 놓고 관자놀이에다 그 쏘는 거. 이 럭키가이는 피해 갈 거고. 근데 그거를 스릴을 느끼겠다고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장난할 수 없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학원, 페이스북에 올라가 보면 가끔씩 미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위험한 곳에 가서 사진 찍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것을 스릴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설정해 주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느 곳에서 살고, 어떤 자동차를 타고,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방향을 하나를 설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공통으로 설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햄버거집에서 일을 하든, 큰 식당을 가지고 있든, 작은 자동차를 타든, 큰 자동차를 타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가 사기치고, 우리가 숨기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하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도 지키지 못했고 우리의 행동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아파하고, 그리고 미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조심히 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제 친구가 저에게 네가 목사가 되면 나는 예수를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같은 곳을 다녔던 친구입니다. 얼마나 친했겠어요. 6년 동안에 4년을 같은 반을 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별명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정목사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합창 연습을 마치고 둘이서 내려오고 있는 길에 저한테 심각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목사가 되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욕을 엄청 잘해서. 제가 욕 진짜 잘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잘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한참 세월이 지나고 저는 이민을 왔고, 그 친구는 나중에 유학을 왔고, 그리고 저희 교회를, 제가 개척했던 교회를 또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 혹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말 했네요.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저에게 일침을 가하신 거죠. 지금도 조금은 욕을 하는데요, 옛날만큼은 안 해요. 보세요, 제 말 한마디에 한 친구가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연자 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이 지킨다 혹은 보호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이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아도 때로는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악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누구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의 지키다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미가서를 먼저 읽읍시다. 미가서 6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율례를 지켜서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왕 중에 엘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름이 헷갈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군대 장관이었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우리 왕을 그렇게 반역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고선 이 오므리가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악한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므리의 율법, 그러니까 오므리의 방법, 아합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 백성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의 법을 지키고,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교통법 이런 거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법을 지키고 인간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고 번영을 따라가고 있고 성공을 따라가고 있고 물질을 따라가고 있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말로 실수하고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와 더불어서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두들겨 패서라도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친히 책임을 짊어지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엎치락 뒤치락, 그냥 그 얼마나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인생이 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고 그를 끝까지 권면하셨고 끝까지 야단치셨고 끝까지 회복하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놓고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다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97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라. 누가 건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신약에서 나타나는 이 지킨다의 의미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조금씩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구약에서 사용하는 이 지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두 개의 단어를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뜻은 동일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에게 맡겨진 사물이나 사람을 보존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지키다라는 말뜻, 헬라어에서도 지킨다라고 하는 말뜻이 뭐냐면 누구에게 맡겨진 것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됐든 그것이 사물이 됐든 그것을 책임지는 것, 그게 지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와 연결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반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의탁한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탁받은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그래요.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신약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곳이 가끔씩 있어요. 야고보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고보 목사님이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한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모두 다 안 지킨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아주 쉽게 10가지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있는데 다 잘 지켰어요. 다 잘 지키면서 가다가 딱 한 개를 못 지켰어요. 그럼 10계명을 못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키면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다 잘 지키다가 딱 하나를 못 지켰으니까 하나님 하나만 못 지켰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 못 지킨 거는 10개 다 못 지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에요. 그럼 죽음이에요. 그 정도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죠, 여러분? 사도 요한 성격은 참 불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쓸 때에도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기를 잘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는 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한테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서 편지 쓰는 거예요. 90살 먹은 노인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요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구약으로 봐도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키고요, 신약으로 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다 잘 지킬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지금부터 50년 동안 더 사실 텐데, 아니 젊은 사람들 빼고 하여튼 70세 이상 되신 분들 지금부터 50년은 더 사실 텐데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지금부터라도 단 한 번도 죄 안 짓고 사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소망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는데 내가 지킬 수 없는 그것, 결국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대속자라고 이야기해요. 대신 죽는 사람.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화목제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We need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제가 몇 번씩 강조했던 단어가 여기 나오죠. 화목제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발음은 잘 안 되지만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어요.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올라가 있어야 될 사람은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갈래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이 점점 더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아,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그 구체화되는 그 책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인데요. 에덴 동산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냥 상상의 날개를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경작하라고 그랬고 일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아담이 이제 한 바퀴 후 하고 돕니다. 돌면서 사자는 간밤에 잘 잤을지, 기린이는 잘 있었는지, 호랑이는 잘 있었는지 그러면서 동물들을 다 이렇게 보고 옵니다. 응가를 해놨으면 응가도 좀 치워주고 돌봐야 되니까, 가꿔야 되니까 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또 한 바퀴 휙 돌면서 이번에는 과일나무에 과일이 잘 헝그렀는지 그거 쳐다보러 가는 거예요. 다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다 해놨더니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와서 야담아 오늘은 좀 어땠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사자가 잘 잤대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아유 이게 올해는 좀 잘 될 것 같아요. 토실토실하네요.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나갔을까요? 매일 안 나가고 어쩌다가 하루 나갔을까요? 저는 매일 나갔을 거라고 믿어요. 7일째는 쉬었고 하나님이 쉬셨던 것처럼 6일 동안 매일 나갔고 매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카운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repentant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보고하듯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6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기준을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예요. 그것을 하나를 딱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맛있겠구나 이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탄이 공격을 하기 전까지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거구나. 경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명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잡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신 것은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섬기는 거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만,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나 열심히 교회 봉사했어요. 나 열심히 청소했어요. 나 열심히 부엌에 가서 밥 만들었어요. 그것은 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고 했던 그 책임 가운데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을 때여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바른 봉사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다면 그 예배는 헛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영역이 사회와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진심으로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니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물론 먼 훗날에 하나님이 어떤 강권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나보다 더 훨씬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지 않아 있지만 부모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을 맡겨주셨고 사회를 맡겨주셨고 여러분의 일터를 맡겨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